오늘 10월 12일 주일 설교는 케빈 집사님이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의 감정적이나 순간적인 느낌에 근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저자는 자신을 여섯 번이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다른 제자들 중 그와 같은 표현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교만함 때문이었을까요? 요한은 자신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기록한 제자 혹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을 본 제자 중 한 사람이라거나 또는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나오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은 제자라고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자신을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렀더라면 그것들은 자신이 한 일과 관련된 것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시 우리는 종종 그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매니저라든지 팀 매니저처럼 자신의 역할이나 성취를 드러내는 칭호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택한 칭호는 자신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교만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을 사랑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하여 스스로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랑의 표현은 단지 우리가 마음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랑의 모습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새 위격을 통해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가르쳐줍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들 안에서 드러나며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인 13절에서는 그 표현이 더 확장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상호적인 관계로 하고 16절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매번 서로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그 증거가 함께 제시됩니다. 13절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16절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구절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시험하는 세 가지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조건들로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13절을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느니라. 아멘. 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또한 NIV 성경에서는 이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아는 방법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요한은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거나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 사는 방법이다 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3절, 15절,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인치심으로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후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날에는 편지를 보낼 때 특히 중요한 문서나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때 봉투를 밀랍으로 봉하고 아직 녹은 상태일 때 인장 도장을 눌러 찍었습니다. 이 인장은 특정한 가문이나 기관 혹은 개인을 상징하는 고유한 표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봉인된 편지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인장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편지는 중간에 열리거나 변조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편지가 진짜 발신자로부터 온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믿는 자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으로 참된 사람임을 확증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 딸로서의 관계가 확실함을 검증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확신을 줍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밀랍 인장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로마서 8장 16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이는 두 영의 증거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자녀됨을증언하며성령도동일하게증언하고계십니다이렇게성령은우리가하나님의자녀라는사실을확증해주십니다그러나혹자는이렇게물을수있습니다만약우리가스스로를속여왔고잘못된증언들을해오게되었기에성령께서오히려우리에게반대하는증언을하신다면어떻게되는것인가요이는예정론을논할때우리가맞닥뜨리는문제와비슷합니다어떤사람들은이렇게묻기도합니다만약하나님께서내가그리스도를닮아살기위해노력하는것을예정하지않으셨다면내노력이헛된것이아닌가이에대한답은요한일서4장2절에서찾으실수있습니다요한일서4장2절예수그리스도께서육신으로오심을고백하는영마다하나님께속한것이니라아멘즉우리가예수님께서육신으로오신것을고백한다면우리는하나님께속한사람입니다그리스도의형상대로살고자하는마음이있다면우리는성령으로인치심을받은것입니다그러므로의심함으로마귀에게유혹되지마십시오맞습니다우리는죄인이며하나님의구원의선물을받을자격이없습니다바로그렇기때문에구원은더욱귀하고소중한것입니다상황을상상해보십시오여러분들이실수로지뢰밭에들어갔는데외부사람이안전하게나갈길을알려주고있는상황입니다그의지시를받으면서도그러나내마음에는의심이몰려옵니다혹시그가지뢰위치를제대로알지못하면내가지시를잘못들은다면내가잘못실행한다면이때우리는어떻게해야할까요절망에빠져아무것도하지않고지뢰밭에머물것인가요아니면지시를믿고최선을다해따라갈것인가요우리의삶도이와같습니다죄인인우리는영원한멸망을향하고있고예수님은영원한생명의길을보여주셨습니다우리는절망할것인가요아니면최선을다해순종할것인가요모든믿는자안에있는성령의인침은우리가그리스도를닮고자하는마음을통해우리가진정한하나님의자녀임을확신하게해줍니다성령께서하나님의사랑을우리마음에부어주십니다로마서5장5절말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이렇게성령의인치심은하나님께서우리를사랑하신다는사실을보여줍니다로마서5장5절에서말씀하시기를소망이부끄럽게하지아니함은우리에게주신성령으로말미암아하나님의사랑이우리마음에부은바됨이니라아멘하나님의사랑이성령으로말미암아우리마음에부어졌다하나님께서우리마음에자신의사랑을부어주시기위해성령을보내셨다는것이것이하나님의사랑의아름다움입니다하나님께서우리에게주시는사랑을적용하는분은바로성령이십니다만약성령께서하나님의사랑을우리에게적용하지않으신다면우리는하나님의사랑을경험할수없습니다그리고하나님의사랑을경험하지못한다면하나님의사랑을서로나눌수도없습니다요한일서4장11절에서배우듯이하나님께서우리를사랑하셨으므로우리도서로사랑해야합니다그러므로우리가하나님의사랑을경험하지못한다면어떻게서로사랑할수있겠습니까하나님께서는우리가지킬수없는명령을주시지않았습니다성령께서하나님의사랑을우리마음에부어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이 구절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같은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곧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방법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부께서 사랑의 근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배운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구원의 선물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세우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불되어야 했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 고난,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무한히 크고 값비싼 것이었기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크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즉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과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의 사랑과 매우 유사합니다. 부부는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느끼는 기쁨과 사랑은 단단하게 굳어진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사랑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에 비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은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구속할 계획을 시작하신 것인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어떤 외적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정작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준 가장 위대한 증거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역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을 강조합니다. 사도들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로서 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살피었으며 손으로 만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 즉 성육신 하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즉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그 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그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실제로 교제한 사람들이었기에 직접 본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목격자로서 그 사실의 참됨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들의 사명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사랑이 단순한 개념이나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사명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 자체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 그것은 곧 아버지의 주권적 뜻과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 사명은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깊고 크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도록 창조하신 사람들, 곧 인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행성 그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적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신 사랑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 1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인 15절을 살펴보면서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을 그저 한 도덕교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절의 첫 문장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주된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은 바로 성자 예수님 자신을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5절의 첫 문장에서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인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입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서에서 나오는 악한 영들조차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구절에서의 시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호모로게오로 이 단어는 단순히 시인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충성을 맹세하고 강하게 주장하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사람이신 것과 그분이 그저 한 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추상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를 믿는 것, 곧 그분의 인성과 신성, 가르침, 행적, 그리고 특히 그분의 사명까지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고 위대한 선생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믿는 자들처럼 예수님의 한 부분만을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믿기 쉬운 부분들만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믿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체를 다 믿어야 합니다. 순종 안에서의 사랑, 죽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분께 맡기신 사명을 향한 그분의 순종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죄인들 가운데서 사신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서 죄인들과 함께 살며 이곳에서 죄를 보고 듣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치 무릎까지 오물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 냄새와 광경만으로도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굳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혐오하는 죄악 속에 잠겨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셔야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순종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시려는 겸손과 복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종이 단지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은 아버지께서 세우셨으므로 그분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조건들도 역시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성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 대가로 그분의 진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노하게 한 그 값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26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에도 또는 땅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는데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그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중보자가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주실 변호사를 원할 것입니다. 그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싸워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변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셔서 아버지 앞에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6절을 또 인용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내야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었음에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중보해 주실 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개별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고 그 사랑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 정형되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며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은 이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친구들을, 그분의 형제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앞에 세 구절에서 언급한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뜻에서도 하나이시고 사랑에서도 하나이십니다. 비록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은 구별되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 모든 사역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부의 사랑, 성자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이 세 분의 사랑의 역사들은 결국 하나로 모여 완전히 조화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됨.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신령하신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신령하신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십니다. 프란시스 트라틴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사명은 통로이며 성령의 거하심은 그 사랑을 묶는 끈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지식과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믿습니다. 그것이 교리적이면서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16절의 첫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교리적인 동시에 믿음에 기초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교리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진 지식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진리를 알고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믿음 없는 지식은 단지 알고만 있을 뿐 사용되지 않는 지식일 뿐입니다. 마치 자동차는 있지만 운전면허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결국 그 차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식 없는 믿음 역시 무의미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진리의 지식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는 것이 어찌 올바른 믿음이겠습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지식 위에 세워진 믿음이며 그 지식이 진리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거한다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이 가르치듯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여는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스며들수록 그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이어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는 참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네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삼위일체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사랑으로 확증하시고 인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신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진리입니다. 확신도 사랑의 위대한 증거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험이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증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며 행동과 행위를 통해 사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